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고향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향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그 주의해야 될 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미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에게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시고 또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제자들 스스로 복음사역을 해야 됨을 여기서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에서는 70인을 전도사역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 증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복음사역 가운데 서로에게 있어서도 힘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 지금도 보면 뭐 경찰이고 뭐고 간에 다 둘씩 이렇게 짝이 되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내시며라는 말은 보내는 사람에게 공적으로 명령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명장을 수여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내어 보내심에 있어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것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부수적인 일들이지 그것이 주된 사역은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을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가지지 말라 이건데, 제자들이 소유할 것이 지팡이와 여분의 신발 정도밖에 이제 허락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는 마태복음 10장 9절과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지팡이마저도 가지고 가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와 누가가 언급한 지팡이는 외부의 적이나 맹수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마가가 말하는 지팡이는 단순한 작은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들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양식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머니는 배낭의 일종입니다. 전대는 여러 겹으로 휘감아 만든 일종의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는 여분의 신발 정도는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뢰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 유하라 하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의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유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 유하라는 말인데 합당한 자란 말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은 아마도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처할 집을 정하면 떠날 때까지 옮기지 말고 한 집에 머물라는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그 행동이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마도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한 집을 정했으면 많은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떠날 때까지 거처를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는 사명자의 태도인 동시에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으며 세상에서 그들을 거절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떨어내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의 상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본 구절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전파하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회개의 전파는 세례 요한의 행에 든 사역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심에 있어서 먼저 선포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아요. 또한 회개의 선포가 선교사에게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나 누가 있어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위 임명에도 나타나듯이 복음 전파에서 사역의 계승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사역에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의 사역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이 사역은 전하여졌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은 전인적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예수님 자식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온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헤롯, 이 헤롯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제가 아니죠. 이 헤롯은 헤롯 대제와 부인 말타스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헤롯 대제가 죽은 후 분봉왕으로서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왕의 신분을 얻지 못하였지만 군주로서 로마의 황제 시절에 로마로부터 왕의 신분을 얻으려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주 39년에 실각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여기서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아마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헤롯을 왕이라고 호칭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마가가 역설적인 의미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는 아라비아 왕인 아레타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의 처인 헤로디아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한편 당시 헤롯이 들은 것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남쪽 해변 위에 있는 디베리아까지 먼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베리아는 헤롯이 그의 수도를 세운 곳으로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로 부른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들은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 이상으로 예수의 권능 있는 사역들을 아마도 들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헤롯에 의하여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마 이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헤롯의 속마음 속에 나름대로 죄책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 말이죠. 이 죄책감은 1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파하는 내용이나 사역에 그 행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번엔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이전에 나타날 나름대로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왜 엘리야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장차 올 선지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선지자는 가장 유력하고 유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저 양반이 엘리야라고 하면 메시아가 얼마 있지 않아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망을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나 명확히 그가 어떤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시대에 여러분 만연하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가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환생한다. 이러한 그릇된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나름대로의 비신앙적인 사상들을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가보세요.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계속해서 요한에 대한 강박관이 있었어요. 아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가에 대한 상당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더욱더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이 부당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18절을 보시죠.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을 얻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여자 때문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여자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이복 동생이었어요. 친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아내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은 요한이 의의를 선포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었다고요. 왜냐하면 결혼의 관계는 출애굽기 20장 14절로 17절에 잘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히 2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근친상간의 문제로서 크게 죄악시 취급되었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막 말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 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 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 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구 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